일본 정부가 오늘 자위대의 중동 파견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강요회의에서 중동 해역에 호위함 한 척과 260명 규모의 해상 자위대를 파견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일본은 이 지역에 구축함 한 척과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해온 P-3C 초계기 두 대를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본과 관련 있는 상업용 선박들이 중동 해역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 목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파견이 결정된 초계기 한 대는 내년 2월 초 일본을 떠나 중순부터 임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오늘부터 중동 오만 해역에서 사상 첫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합니다. 오는 30일까지 나흘간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인도양 북쪽과 오만의 공해상에서 진행되는 세 나라의 이번 훈련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중국은 이번 훈련이 세 나라 해군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시닝호를 오는 30일까지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정상적인 군사 교류이며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이번 훈련이 역내 국제무역의 안정성을 높이고 경험을 쌓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페르시아만에서는 유조선에 대한 공격과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긴장이 고조돼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와 러시아, 이란에 시리아 이들리브에서 민간인 대학살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와 시리아 그리고 이란이 이들리브 주에 있는 무고한 시민 수천 명을 죽이거나 죽이려 하고 있다며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터키가 이 대학살을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와 이란과 연합한 시리아 정부군은 지난달 말부터 시리아의 이들리브주 일부 지역에 대한 군사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연합한 반군의 마지막 거점 중 하나를 탈환하기 위한 시도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리아 대응 조정 그룹은 지금까지 21만 6천 명이 넘는 민간인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96명이 탑승한 카자흐스탄 여객기가 27일 이륙 직후 알마티시 인근에 추락해 적어도 15명이 숨졌습니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이날 93명의 승객과 5명의 승무원을 태운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다며 적어도 15명이 숨지고 6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추락한 여객기는 알마티에서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스탄으로 향하던 백게어 소속 포코백 항공기입니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카자흐스탄 항공위원회는 백에어 소속 포코백 항공기의 모든 비행을 중단시켰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집권당인 우파 리쿠드당 대표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서 거대한 승리를 거뒀다며 신뢰와 지지를 보여준 당원들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당을 큰 승리로 이끌 것이며 이스라엘의 전례 없는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쿠드 당은 이번 경선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72.5%, 경쟁자인 기드온 사르 의원은 27.5%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미국 상원의원 2명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의 살바도르 파넬라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리처드 더빈과 패트릭 레이 상원의원에 대해 필리핀 방문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권 국가인 우리의 절차를 계속 방해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필리핀 고위관리구금과 관련된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실행에 옮길 경우 미국 시민들의 입국 제한을 더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오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외교부 차관급 관리들이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공동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군용기와 함선을 한반도 주변에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해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3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말과 내년 초에 취할 행동에 대해 계속 고심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반응을 관망하면서 여러 변수를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동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6일 VOA에 김정은 위원장의 내년 방침에 대한 계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He is not yet organized enough for hasn't concluded exactly which options he should pursue.
김 위원장이 내년에 추진할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여전히 고심 중이며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종 결론을 내리려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최근 열린 한일 중 정상회담이 김 위원장의 셈법에 새롭게 추가됐을 수 있다며 세 나라의 삼각 공조를 내년에 취할 행동의 변수로 상정하고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설 수 있지만 사이버 공격 등의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Keep our eyes and our minds open to an array of options, including things like cyber activities.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각국의 북한 노동자 추방 시한이 만료되면서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김 위원장이 이에 따른 재정 손실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고심이 내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미한 당국이 더 이상 연합훈련을 대북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 do believe that a military exercise should be off the table and we should begin to consider demonstrating capability.
북한을 의도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면서 내년 연합훈련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결정에 조건부 철회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향후 도발과 대화에 대한 조건부 태도를 취하면서 대미 압박을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새로운 길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신년사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 실체는 도발에 기초한 전통 방식의 회귀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선택지에 대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위성 발사보다는 일본을 넘어가는 중거리 미사일이나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Isn't going to happen early in 2020. It's probably later in mid to late.
한미 연합사 작전 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이 같은 점증적 도발 행동을 회색 지대에서의 최대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What that means is that Kim Jong-un is searching for the ability to operate in the gray area less than what might be a red line for president.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올 들어 북한이 13차례 감행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 대응이 새로운 북한의 도발 표준을 정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도발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매체들은 미국 비핵화 협상이 내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핵 문제를 올해 외교안보 핵심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 잡지 Foreign Policy는 북핵 문제를 베네수엘라 쿠데타 실패, 터키의 북시리아 침공 등과 함께 올해 세계 5대 안보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이 잡지는 2019년 주요 안보 사안이란 제목의 글에서 올 한 해 미국 대화는 털털거리다 멈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자신들의 제재 완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연말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외교협회도 2019년 세계 10대 주요 사건 가운데 첫 번째로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을 제시했습니다. 이 단체는 2019년이 저물고 있지만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어떤 진전도 없었다며 새해에도 이런 상황이 나아지진 않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발행되는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북한 문제를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하게 될 최대 위기로 꼽았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재선 때까지 현 상황을 방치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낮추거나 화염과 분노 상황으로 돌아가는 두 가지 선택만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도 2020년 10대 주요 위험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와 정상국가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을 보유한 북한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가 트럼프 행정부가 맡게 될 다음 국면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언론과 단체들은 올해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압박과 설득에도 북한의 비핵화는 진전이 없었다며 북한과의 대화는 내년에도 여전히 난제가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연말 시한을 앞두고 곧 개최할 것으로 알려진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이 회의에서 대내외 정세에 관해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고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연말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회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보겠다며 설정한 연말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특히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차례 열렸습니다. 2016년부터는 매년 한 차례 열렸고 올해는 4월에 열린 제7기 4차 전원회의 이후 한 차례 더 소집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통상 전회의에서 당의 새로운 정책과 이를 관철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해왔습니다. 또한 주요 인사 문제도 결정합니다. 전윈 회의에서 첫 번째로 다뤄지는 안건은 당의 노선과 정책입니다. 김 위원장은 대외 정세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이어 이를 토대로 새로운 당 노선의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혹은 정세 평가를 바탕으로 기존 노선의 추진을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2월의 3차 핵실험 이후 3월에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핵과 경제개발을 병행하는 병진 노선을 새로운 전략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때 김 위원장은 조성된 정세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높았던 2017년 10월에는 약 17개월 만에 당 중앙위원회 제7기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북한은 그해 9월 제6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11월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도 발사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복잡한 국제정세와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에 대한 분석평가를 공유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병진 노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할 것을 강조하며 자력갱생과 자립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과업들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미국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해 4월 열린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전반적인 정세가 북한에 유리하게 급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경제 건설에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제재에 대한 비난은 없었고 김 위원장은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진 노선으로 핵무력을 완성했다며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이나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발전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올해 4월에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자력갱생을 목표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안건과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한 국가지도기관 구성안이 논의됐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국제적 환경과 날로 첨예화돼가는 현 정세의 특수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열린 이 회의에서도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전략적 노선을 유지했고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북한이 신년사 발표를 앞둔 연말에 전원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전원회의에 앞서 이례적으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렸고 자위적 국방력 강화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당의 새로운 노선을 제시할지 혹은 며칠 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구체화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오보를 내보냈다가 이후 잘못된 보도라며 취소하고 사과했습니다. NHK는 현지 시각 27일 오전 0시 22분쯤 자사 공식 뉴스 웹사이트에 북한 미사일 홋카이도 에리모미사키 동쪽 2000km 해상의 낙하 추정이라는 내용의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이 보도는 북한이 공언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컸습니다. 하지만 NHK는 20여 분 뒤 뉴스 웹사이트에 오보라며 속보를 취소했고 오보를 낸 지 45분 뒤에는 방송에서 잘못된 뉴스 속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뉴스 웹사이트에 연습용 문장이 잘못 나간 것이라며 시청자와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NHK는 지난해 1월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오보를 웹사이트에 올렸다가 정정하고 사과했었습니다. 2019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미북 비핵화 협상이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한반도에서 머지않아 2017년과 같은 위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VOA는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한반도와 관련한 주요 움직임을 되돌아보는 기획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섯 차례로 나눠 보내드리는 특집 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중 갈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올해 6월과 11월 각각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공식 입장을 담은 첫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중국을 역내 핵심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궁극적으로 세계 패권을 위해 군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고 경제 정책을 통해 타국의 주권에 대한 간섭을 확대하고 있다며 맞춤형 역내 전략으로서 인도태평양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국무부는 미국의 역내 목표는 어떤 나라도 배제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나라들 사이에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적시해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무부가 밝힌 원칙은 기존 질서를 흔들려는 중국에 대한 경고라며 자칫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간접화법을 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고 본격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냉전 종식 이후 20여 년간 병력 감축과 함께 전력 현대화에 소홀한 사이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한 군사적 역량을 키운 데 따른 강한 위기의식입니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지난 40여 년간 대화를 통해 중국을 자유국제질서에 편입시키려 했던 이른바 키신저 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인식이 정치권의 폭넓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 seems to me, talking to people and reading, a pretty bipartisan.
중국에 대한 압박을 통한 패권 제압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시각이 현 시점에서 미국의 여야 모두로부터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은 이 같은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역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 협조국으로 호주, 일본에 이어 한국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동맹의 역내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지난 8월 취임 뒤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역내 동맹의 기여 분담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안이라며 공정한 방위 분담 압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expand our defense activities throughout the region in close cooperation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while pressing for equitable burden sharing from them as well.
호주 시드니 대학 미국학 연구소는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은 동맹의 기여 분담 확대를 통해 북한 등 2차적 위협에 대처하는 한편 당면한 최고 위협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단일 전면전 대비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맞서는 영내 군사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호주나 일본 등 중견국과 연계한 집단 방위 체제가 필연적인 전략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일본, 인도군은 올 한 해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2+2 외교 국방장관 회담 등을 통해 연대를 심화했습니다. 일본 집권자민당 내 방위대강 개정 실무그룹을 주도하면서 방위백서 발간 등 일본의 방위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오노데라 이스노리 전 방위상은 인도태평양은 한 개 나라가 대응하기엔 매우 넓은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영내 패권 전략에 대응해 미국을 중심으로 호주, 일본, 인도의 사각협력을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분류하고 가능하다면 한국도 참여해 철저한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브라마남 자이샹카르 인도 외무장관도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에 따른 세계 안보 균형 붕괴에 따라 비동맹 중립 정책에서 탈피해 적극적인 관여 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한국도 인도태평양과 연계한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다른 동맹들에 비해 시야가 여전히 한반도에 국한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한국은 지정학적 특성상 중국의 위협에 더 직접적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여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역내 기여도에 따라 동맹에 대한 미국의 선호나 우선순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people in Washington who worry about China are going to see Japan as a more important asset.
일본이 한국보다 미국의 반중국 정책에 동참할 의지가 더욱 강한 것은 분명하며 따라서 중국에 대해 우려하는 워싱턴의 정책 이반자들의 입장에선 한국보다 일본을 더 중요한 자산으로 여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동맹의 기여 부문에서 구체적으로는 비용 분담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미국의 역내 전략 변화와 깊이 연계돼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역내 집단 안보에 대한 동맹의 기여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ithin the discussion about alliances, the expectation of burden sharing is certainly embedded in that.
실제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인 정은보 대사는 미국의 상당한 증액 요구에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협상 대표도 기존 협정틀의 대비 태세 항목을 신설해 미군의 역외 훈련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역내 무력 증강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지난 8월 중거리 핵전력 금지 조약에서 탈퇴한 뒤 아시아 동맹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존 볼튼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런 계획에 대해 한국과 일본 등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호주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논란이 일자 에스퍼 국방장관은 아직 어떤 나라에도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양자태기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ut the critical thing, obviously for America's allies, is that at some point in the coming months and years that are going to be faced with a tough choice.
미국은 또 역내 동맹들의 화웨이 등 중국의 차세대 이동통신망 5G를 도입한다면 정보 공유뿐 아니라 군사력 동원 측면에서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5G 통신망을 도입한다면 설령 동맹이라고 해도 향후 공조 방식을 재검토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미국의 일방적인 역내 동맹 역할 확대 요구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동일한 가치관을 토대로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창설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달리 아시아 나라들은 미국과의 1대1 관계에 초점을 둔 거점 집중 방식에만 치중해온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중국 역시 역내 미국의 동맹들 간 연대가 견고하지 않다는 점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더 강화되기 전에 전방위 군사정책을 통한 분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지난 7월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당시 독도 침범이 한일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매우 계산된 행동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동인식을 역내 동맹에 환기하고 설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2019년 연말을 맞아 VOA가 준비한 특집 보도 오늘 순서를 끝으로 모두 마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새로운 길을 언급하며 연말 시한을 설정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년간 거론했던 이 새로운 길을 김카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길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당시 미북 실무협상이 두 달 넘게 중단된 가운데 북한은 자신들의 여러 비핵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2월 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직후 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을 언급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거래 개선법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함을 느끼고 계시고 생각이 좀 달라지신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개선법을 바꾸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대화 시한을 연말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이후 새로운 길에 대한 언급은 비핵화 상응 조치와 관련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할 때마다 등장했습니다. 4월 말 폼페오 국무장관은 비핵화 협상이 실패하면 미국은 경로를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최선희 부상은 경로 변경은 미국만의 특권이 아니며 북한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8월 들어 북한이 강하게 반발했던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를 강력히 비난하며 훈련이 계속될 경우 이미 천명한 대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10월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나면서 북한은 잇단 담화와 성명을 통해 셈법 변화와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11월 3일 북한 국무위원회는 담화를 통해 미한 공중연합훈련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될 수도 있는 새로운 길이 미국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12월 3일 북한 외무성 리태성 미국 담당 부상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해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 즉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를 깨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 될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을 외교 업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새로운 길을 경고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2월 4일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방문했습니다.
또다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었습니다. 사나운 북방 겨울의 눈보라를 길들이시며
10월에 이어 두 달 만에 백두산을 다시 찾은 김 위원장은 자력갱생의 불굴의 정신력을 강조했습니다. 백두산은 김 위원장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찾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의 시안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중대한 결심을 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7일과 13일 과거 ICBM급 신형 로켓 엔진 지상 분출 시험 등이 이뤄진 동창리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능력 고도화를 통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비핵화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12일 외무성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전날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와 관련해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소집한 이번 회의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한국을 방문 중이던 16일 북한의 만남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Let me speak directly to our counterparts in North Korea. It is time for us to do our jobs. Let's get this done. We are here, and you know how to reach us.
하지만 북한은 비건 대표의 제안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새로운 길로 가겠다는 의지를 굳힌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의 새로운 길이 핵 역량 개발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they're talking about more provocative testing activities, including, you know, testing of ICBM range missiles.
로버트 아인헌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길은 더 긴 사거리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추가 핵실험, 혹은 추가 미사일 생산과 배치에 관한 공표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새로운 길은 비핵화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I'm just assuming when they say new path, they mean they won't pursue denuclearization any longer. They'll continue to build up their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y.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는 사실 새로운 길이 아니라 북한의 오래된 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길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And they seem to be shifting away from a focus on improving relations with the USA under Trump.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보다 이웃나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0년을 맞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며 한 해를 시작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내년 초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겠지만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은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북 간 3차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함께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도 점쳐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은 26일 발표한 국제정세 2020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내년에 초강경의 새로운 길을 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3차 미북 정상회담의 진행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점차 미국에 대한 압박을 높여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국면을 맞아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단 등의 외교적 성과를 지키기 위해 외교적 개입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중 전략적 경쟁이 불거지면서 북핵 순위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관심을 잃는다면 북핵 외교가 실종될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냉각기에 머물렀던 남북관계는 내년 하반기에 관계 개선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중재 등을 통해 상황을 관리하려 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특히 미북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 경우 남북관계가 적극 개선될 환경이 마련되는 만큼 경제협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됐습니다.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입니다.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남북관계는 당연히 개선될 수 있고요. 북미 관계가 주춤하거나 결렬이 되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관리하거나 또 북미 간의 중재 역할을 하는 남북관계의 중요성이 오히려 부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교수는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간다면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를 후순위로 둘 가능성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여름 일본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만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도쿄올림픽을 전후해서 올림픽 휴전의 개념도 있고 유엔에서 그것도 결의가 됐고요 이미. 그래서 그런 즈음에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지속되겠지만 양국 모두 지역 안정을 추구하는 만큼 갈등 수준을 조절하면서 본격적인 안보 경쟁은 피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무역 분쟁이 봉합된다면 미중 관계가 좀 더 안정적인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남중국해 문제나 홍콩, 신장 등에서의 인권과 민주주의 이슈, 4차 산업혁명과 첨단 기술 경쟁 등에서 미중 간 마찰이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 탈퇴 이후 중거리 핵미사일의 동북아 지역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를 매우 큰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입니다.
미국이 INF 조약 탈퇴 이후에 고위 관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지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드 현안 이상과는 커다란 안보적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내에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 여부에 관해서 미중 사이는 물론이고 한중 사이에도 매우 첨예하고 민감한 현안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이 전략적 오판으로 무력 도발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걸 중국도 원치 않는다며 이에 대한 한중 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는 남북 교류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 안착 과정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 하에서 만약 북한이 무력 도발이나 긴장을 고조시켜버린다면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손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바라지 않아서 한중이 북한 정세에 대해서는 상반기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었다라고 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강제징용공과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 등의 배상 청구권 등 과거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만 양국 간 수출 규제 협의 채널 복원 등에 따라 수출 규제는 사실상 철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결정을 번복해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최악으로 몰고 갈 가능성은 낮게 예상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중재자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려 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미북 협상 교착 국면에서 러시아가 중러의 북핵 로드맵 3단계 해법안과 제재 완화 로드맵으로 관련국들을 설득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또 지난 4월 8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이 성사된 만큼 양국 경협의 확대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미국과 일본 대 중국, 러시아 간 경쟁 구도는 형성되겠지만 냉전적 적대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 내 갈등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유일 강대국으로 남아있는 미국의 균형자 역할을 기초로 지역체제는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민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왔나요?
네, 한국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에 이뤄진 한일 간 위안부 합의는 헌법 소원 심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당 대표 경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 판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첫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일 간 최대 쟁점의 하나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죠?
네, 한국 헌법재판소가 27일 한일 양국 간의 지난 2015년에 이뤄진 위안부 합의가 위헌이라면서 제기된 헌법 소원 신청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각하란 법원이 사안을 판단하기 전에 아예 처음부터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건데요. 현재 한국과 일본 관계가 여러 가지 쟁점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라서 향후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거의 4년 만에 나온 결정이라고요.
네, 한국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 3월에 양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반발하면서 한국 헌재에 소원 신청을 냈었습니다.
네,
예, 위안부 피해자들은 양국 정부의 일방적인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 기본권이 침해를 당했다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한국헌법재판소가 3년 9개월 만에 지난 27일 해당 사안에 대해 심사를 거부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이 양국 간의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2015년 12월에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 그러니까 미화로 약 913만 달러를 출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그러니까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알려지면서 한국 시민사회와 위안부 지원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고요. 급기야 이듬해 위안부 피해자들 그리고 유족들이 합의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뭡니까?
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우선 당시 합의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실제 침해됐는지였는데요. 한국 헌재는 이날 최종 주문에서 양국의 합의는 외교적인 합의로서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기본권 등 법적인 권한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게 한국 헌재 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문제는 그 외교 사안으로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한국헌법재판소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 나온 정치적 합의로서 과거사 문제 해결이나 양국 간의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외교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정치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해당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당 합의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 한일 위안부 합의가 도출된 건 이전 박근혜 정권이었는데요.
네.
예, 문재인 현 정부도 지난해 한국헌법재판소에 사건을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당시 의견서에 한일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 외교적 합의였기 때문에 공권력 행사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피력했었습니다.
네, 이번 결정이 한일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는 게 한국 언론들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만약 한국헌법재판소가 이날 각하 결정이 아니라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 양국의 관계가 더 악화될 수도 있는데요.
예.
예, 합의는 인정하되 위헌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결정을 내리는 걸로 더 심각한 갈등 국면을 피했다는 평가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한국 헌재 결정으로 최근에 양국 간 흐름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집권 리쿠르당의 당대표 경선이 끝났는데요. 결과 나왔습니까?
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압승을 거두면서 다시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6일 실시된 리쿠르당 당대표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기드온 사르 의원을 무려 45%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예.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구체적인 투표 결과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리쿠드당 당대표 경선 투표는 26일 밤 11시까지 진행됐는데요. 개표 마감 결과 네타냐후 총리가 전체 리쿠드당 유권자 중에 72.5%를 얻었고요. 반면 사르 의원은 27.5%에 그쳤습니다.
네.
예, 투표권을 가진 리쿠드당 전체 당원은 약 11만 6천 명이었는데요. 이 중 약 50%가 투표에 참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 당선 소감은 밝혔나요?
네, 네타냐후 총리는 투표 종료 1시간 만에 트위터에 큰 승리를 거뒀다면서 자신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지지해준 당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신과 당원들의 도움으로 내년 총선에서 리쿠드당이 크게 승리하고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업적을 이루도록 이끌어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사실 당대표 경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이 네타냐후 총리가 재신임을 받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언론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리쿠드당 안에 네타냐후 총리를 필적할 만한 인물이 없다는 평가가 우세했습니다. 이번 당대표 경선은 네타냐후 총리가 연거푸 연정 구성에 실패하자 이 사르 의원 등 당내 일부 의원들이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내년 총선에서 당이 승리하기 어렵다며 경선을 요구했던 건데요.
네.
예,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탄탄한 입지를 다져온 관록의 정치인 네타냐후 총리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 최근 여러 가지 문제로 사실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4월 그리고 9월 총선 후에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데 잇따라 실패해서 지도력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부정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까지 된 상황인데요.
네.
예, 일단 이번에 다시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면책특권에 따라서 기소는 유예될 예정입니다.
네, 현직 총리가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는 처음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법상 현직 총리는 기소가 돼도 총리직에서 반드시 물러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이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최대한 검찰의 기소를 피하기 위해서 총리직은 유지하면서 의회에 면책특권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 이렇게 다시 리쿠르당의 대표로 선출은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난제들이 놓여 있죠.
네, 당장에 내년 3월 초에 있을 총선에서 리쿠르당의 승리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는 리쿠드당이 이겼지만 그 다음 9월 총선에서는 이스라엘 제1야당인 청백당의 자리를 넘겨줬었는데요. 이 때문에 3월에 있을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총선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 어떤 관문들이 남아있습니까?
네,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정당들과 연합해서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는데요. 예, 하지만 이미 두 번 모두 실패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 승리한다 해도 과연 연정을 구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18일 연방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상원으로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죄 판명을 받을 것으로 자신한다고요?
네,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공화당은 상원 탄핵 재판에서 초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무죄가 입증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 전원은 탄핵에 반대할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두세 표, 이탈표가 나올 걸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네.
예, 앞서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하원 표결 결과를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나올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실제로 하원 표결에서 그 탄핵 소추안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다고요?
네, 권력 남용 항목에 대해서는 두 표, 그리고 의회 방해 항목에 대해서는 세 표 이탈표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털시 게바드 하원 의원은 탄핵 과정이 지나치게 당파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기권했습니다.
네, 그 상원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의원 누가 있습니까?
네, 조 맨친 의원 그리고 덕 존스 의원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지역구인 웨스트 버지니아 그리고 엘라베마는 전통적으로 이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합니다.
네.
예, 이 때문에 두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지역 민심에 따라서 탄핵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맨친 의원은 이번 탄핵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나요?
네, 더힐 보도에 따르면 맨친 의원은 지금 큰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실을 들여다본 뒤에 찬반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공화당이 또 다른 이탈표 대상으로 보는 덕 존스 의원은 어떤가요?
네, 존슨 의원의 경우 캐버너 대법관 지명자에게 반대표를 던지는 등 맨친 의원과는 조금 다른 노선을 걷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존슨 의원은 동료 상원 의원들에게 탄핵 재판에서 공정한 태도를 보일 걸 촉구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직접 연루된 전현직 관리들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태의 계기가 됐는데요.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네.
예,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보류한 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공화당 의원들은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두세 표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공화당 쪽도 궁금합니다. 혹시 당론과는 또 다른 표가 나올 가능성 없을까요?
네, 아직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 공화당 쪽에서도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이나 수전 콜린스 의원 또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관계에 있는 밋 롬니 의원 등 독립적인 성향을 보이는 의원들이 있긴 한데요. 이 머카우스키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 탄핵 재판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현재 상원 의석 상황으로만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원과 달리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예.
예, 공화당 의원이 53명,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치면 47명인데요. 하원에서는 탄핵 소추안 가결이 단순 과반 지지만으로 가능했는데요. 이 상원에서는 탄핵안을 인용해서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면은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찬성표가 67표 이상 나와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전원 찬성하고 공화당 쪽에서 20명 이상 이탈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힘든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3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 자강도, 황해 남북도 전 지역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기온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5도까지 오르겠고요. 남포는 최저 영하 2도, 최고 5도, 신의주 최저 영하 6도로 시작해서 최고 기온 3도까지 오릅니다. 강계는 최저 영하 12도까지 떨어집니다. 최고 기온은 0도, 해주는 최저 영하 3도, 최고 기온 6도로 예상됩니다. 개성은 최저 영하 5도, 최고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8도로 예상되고요. 최고 기온은 7도까지 오릅니다. 장진, 구름 많이 껴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 영하 17도, 최고 기온은 영하 3도로 예상되고요. 해산은 오전, 오후 모두 흐리다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는 지역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 영하 17도, 최고 영하 5도. 선봉은 오전, 오후 모두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최고기온은 0도로 예상됩니다. 원산, 오전, 오후 구름 많이 껴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도, 최고기온은 7도까지 오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동해 지역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m에서 3m, 먼바다는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그리고 곳에 따라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에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고요.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부요의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자위대의 중동 파견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재한 강요 회의에서 중동 해역에 구축함 한 척과 260명 규모의 해상 자위대를 파견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일본은 이 지역에 구축함 한 척과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해 온 P3C 초계기 두 대를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일본과 관련 있는 상업용 선박들이 중동 해역을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 수집이 목적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황을 안전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초계기는 내년 1월부터 중동 지역에서 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구축함은 내년 2월 초 일본을 떠나 중순부터 임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이 오늘부터 중동 오만 해역에서 사상 첫 합동해상훈련을 실시합니다. 오는 30일까지 나흘간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인도양 북쪽과 오만의 공항상에서 진행되는 세 나라의 이번 훈련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집니다. 중국은 이번 훈련이 세 나라 해군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시닝호를 오는 30일까지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정상적인 군사 교류이며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이번 훈련이 역내 국제무역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페르시아만에서는 유조선에 대한 공격과 사우디 석유시설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와 러시아, 이란의 시리아 이들리브에서 민간인 대학살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와 시리아 그리고 이란이 이들리브주에 있는 무고한 시민 수천 명을 죽이거나 죽이려 하고 있다며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터키가 이 대학살을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리아 대응조정그룹은 지금까지 21만 6천 명이 넘는 민간인이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등 98명이 탑승한 카자흐스탄 여객기가 오늘 이륙 직후 알마티시 인근에 추락해 적어도 15명이 숨졌습니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이날 93명의 승객과 5명의 승무원들을 태운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다며 적어도 15명이 숨지고 66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추락한 여객기는 알마티에서 카자흐스탄 수도 누르술탄으로 향하던 백게어 소속 포코백 항공기입니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카자흐스탄 항공위원회는 해당 항공기의 모든 비행을 중단시켰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집권당인 우파 리쿠드당 대표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 자신의 트위터에 거대한 승리를 거뒀다며 신뢰와 지지를 보여준 당원들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당을 큰 승리로 이끌 것이며 이스라엘의 전례 없는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경선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72.5%, 경쟁자인 기드온 사르 의원이 27.5%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1월 배임과 뇌물,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어떤 잘못도 없다며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독일의 올해 무기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무기 수출 승인 액수는 올해 1월에서 12월 중순까지 65% 증가한 88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DW방송이 독일 경제부 통계 자료를 인용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수치는 독일 정부가 승인한 최대 규모 무기 수출인 2015년의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독일의 무기 수출은 2015년 이후 3년간 감소했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미국 상원의원 2명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의 살바도르 파넬로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리처드 더빈과 패트릭 레이 상원의원에 대한 필리핀 방문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